사무엘상 26장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았다가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시면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을 이미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앞에 장인 사무엘상 24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에도 사울 왕이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던 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한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동굴 속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이미 숨어 있던 곳이었죠. 그때 다윗이 홀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였고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보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있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믿음으로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그때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그간 계속되던 다윗의 고난과 핍박이 끝날 수 있었고요. 사울을 죽이면 곧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을 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말했죠. 야 이런 상황,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원수 사울을 다윗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속히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런데 이것이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세상 싸움은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헷갈릴 때 있죠. 착각해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 싸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을 지키는 싸움처럼 할 때가 있죠. 다윗은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소견이나 사람의 생각들이나 주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싸움. 다시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저 눈앞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세상 싸움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에 자신이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온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 같은 자를 죽이면 당장 고난과 핍박에서는 노임을 받을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에서의 이것을 끝으로 다윗이 시험 과정을 마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끝으로 해서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왕의 영광으로 가요. 왕의 영광으로 이르기 전에 다윗에게 왔던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션이 생겨요.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을 두 번에 걸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로 하면은요, 24장에서 했던 내용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어떤 자들은 사무엘상 24장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기록한 자가 같은 사건을 실수로 반복해서 두 번 넣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4장하고 많이 닮아있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같은 사건을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같은 사건을 또다시 기록하여 주시는가? 특별히 그 처음 나왔던 똑같은 사건이 24장이었죠. 오늘은 몇 장이죠? 26장. 그럼 중간에 몇 장이 있는 거예요? 25장. 이 25장을 사이에 두고 같은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5장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좀 오래돼서 기억이 나시나요?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에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다윗의 죄가 드러나요.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왕인 줄 알았는데 사울의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사울의 죄악이 다윗에게서 드러나서 사울은 등장하지 않는데 다윗이 사울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그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누굴 보내셨죠?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아비가일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윗을 사울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며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26장에서 다윗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장을 중간에 두고 24장과 26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과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24장과 26장 이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의 닮아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24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나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이켜서 3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게 24장.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0사람이, 10광야 유다지파, 10사람이 사울에게 나와서 다윗이 이번에는 하길라산에 숨어있다고 알려주니까 사울이 또다시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닮아있죠? 그리고 두 사건에서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건 다 다윗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의 제자들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신 것이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 싸움, 육체 싸움 하라고 미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다 다윗이 그들의 유혹을 물리쳐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알려주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24장은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을 살짝 베었죠. 그것도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둘 다 자신은 사울왕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에 사울의 반응이 어땠어요? 두 다, 두 사건 다. 사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나오고 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이 고백이 나와요 둘 다. 그래서 두 사건 다 사울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승리하고 왕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 고백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후회는 해요. 뉘우치는 건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에 이르러요. 마치 가롯유다 같은 거죠. 후회하고 뉘우치고 은30년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멸망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오진 않아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두 사건이 너무나 닮아있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큰 차이점이 첫 번째로 보이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면이지만 24장에서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들어왔을 때 우연히 다윗을 만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배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에까지 직접 들어가서 잠들어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비슷하지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다윗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요.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다윗이 혼자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부하를 하나 데려가요. 아비새. 그때 이 아비새가 내가 저 한 번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막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그 형제까지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혼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형제까지도 자신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참여하게 하는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장과 26장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싸움하고 사울의 싸움 하나님 아들의 싸움하고 세상 죄인의 싸움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다른 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다윗은 완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싸움을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겼고요.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고요. 사울왕을 죽이면 고난과 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그저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라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찾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번을 보여주시느냐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25장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닮아가려는 유혹을 받았고 자신의 세상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사울처럼 똑같이 세상의 육체적인 자기 전쟁을 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를 핍박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을 살려줬는데 25장으로 오면 자기를 선대하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그것도 유다지파의 형제 나발에게 분노하며 자기 형제였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받은 대로 돌려주려 했던 죄악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다윗의 모습에서 사울의 모습이 보였고 다윗에게도 사울을 닮은 죄성, 아니 사울은 누굴 닮아 있어요? 사단이에요. 다윗에게도 사단을 닮은 옛사람의 죄성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길을 갔을 거라는 거죠. 그게 2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전체 내용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다윗, 이러한 죄성이 오늘 본문만, 25장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보여지죠. 사울을 닮은 세상 왕처럼 남의 아내를 취해요. 간음죄를 통해 밧세바를 범하고 아기까지 갖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는 완전히 세상왕의 모습 아니에요? 사울도 사실은 이런 죄는 없었잖아요. 남의 아내까지 범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다면 뭐가 달라요? 사울은 그 죄 가운데 가는 걸 내버려 두셨어요. 다윗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죄악을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냥 죄 가운데 가도록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나발의 아내여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엘을 다윗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왕이 된 이후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했을 때는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또 하세요. 그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이 또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 하지 않았고 사울처럼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만 지키려는 세상 싸움 할 때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다윗이 가려하는 세상 왕의 악한 길을 막으시고요. 하나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다윗도 누구를 가리키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참왕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윗은 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관계 회복했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 때문에? 지키시는 은혜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무엇하고 연결이 될까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마침내 영광에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뭘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성도의 싸움은 끝까지 자기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싸움. 결국 자기의 씨름은 나발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의 길을 가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해 주신 믿음을 또다시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었다는 걸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왕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굳게 세워가시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윗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4장 모습에서 25장을 거쳐서 사울의 길로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26장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을 증거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자기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형제 아비새까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순종하게 하여 자기를 닮아가게 이런 변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세상 현실로는 드러나지 않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드러나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갔던 삶을 겉으로만 세상적으로만 한번 보세요. 거기 무슨 축복이 보여요? 고난과 핍박만 계속됐죠. 홀로 외로운 길 갔죠. 주위의 사람들 다 배반하고 또 다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오는 죄악도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예수님 닮은 아들 왕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성화를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갔던 모든 길은 세상적으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였지만 다윗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가진 믿음을 주신 자들은 꼭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24장과 26장이 같은 사건의 반복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평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여 결국은 왕의 영광에 이르고 마침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 영광까지 이르러요? 천국의 영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을 알았죠. 다윗이 그래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있죠? 거기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하고 6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소생시켜주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딴 길로 갈 때마다 자꾸 돌이키게 하셔서 또다시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여호와의 집, 천국에까지 들어가 거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누구 고백일까요? 다윗만의 고백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해주시고 결국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신 그 길 안에 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순종하는 의의 싸움 싸우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셨죠. 그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길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에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시는 은혜는 지금 우리 삶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윗의 삶에서도 지키게 하시는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삶에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들의 삶의 증거는 그들도 자기 삶에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울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울만 죽으면 자기 고난 핍박 다 끝나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을 없애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그저 눈앞에 고난과 핍박에서 노임을 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심으로 자기도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자기도 자기 삶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성도의 견인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싸움 싸우셨죠.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저 자기 자신 하나 지키기 위한 싸움 싸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지키고 함께 온 형제 아비새까지 지켜주는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세상 죄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백성 아비새처럼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며 세상 싸움을 하려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때 예수님도 다윗처럼 그를 막아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싸움은 그저 눈앞에 예수님 지키기 위한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당장이라도 천군천사 불러서 다 멸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싸움은 뭐라고 하세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싸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 자기 싸움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지키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싸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따라온 아비새가 칼을 들고 세상의 육체적인 전쟁을 하려 하자 다윗이 그를 막아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지키는 싸움을 싸우게 하고 아비새까지 지켜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싸움을 하려 할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싸움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싸움이라. 이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영광에 이르셨잖아요. 우리도 이미 이 싸움을 다 온전히 싸워 이긴 자들로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못 싸우면 멸망으로 갈 거야.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로 너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순종하고 예배하는 싸움을 싸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다윗이 멸망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싸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정을 보면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믿음의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사실 싸움의 대상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싸움은 한 가지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움, 골리앗과 싸움, 사울과 싸움, 나발과 싸움. 결국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싸움이 다 다르죠. 병과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 몸 미움과의 싸움, 세상의 여러 시련들과의 싸움,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결국은 같은 싸움이라는 거죠.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싸움. 이걸로 가지 않으면 우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세상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지키기 위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싸움을 통해 24장, 26장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 반복되는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자꾸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는 거죠. 우리 구원하신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반복되는 믿음의 싸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번 다 잘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두 번 다 실패하는 걸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아브라함 죄악만 얘기가 나오면 꼭 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찾아오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쳐갔죠. 그곳에서 어떤 죄를 범했죠? 자기 하나 지키려고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취하여 가게 해요. 누이라고 속여서. 그런데 거기서 죄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또다시 반복돼요. 그 뒤에 그랄 땅이라는 곳에 거할 때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취하여 가게 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실패에서 그러니까 넌 소망 없으니까 너 내 백성 안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그 실패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패조차도 반복돼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꾸 실패하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괜찮은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끝까지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고 축복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세상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자기의 그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야 이제 나는 너 같은 제자 필요 없어? 하고 버리셨나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로 하여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베드로의 믿음도 회복시켜주시고 결국 베드로의 싸움이 뭔지를 알려주시죠. 뭐예요 베드로의 싸움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네 싸움이야. 예수님 지키는 게 베드로의 싸움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실패든지 믿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이 반복되는 시험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지키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는 싸움을 싸워 순종함을 배워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이뤄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자꾸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지키는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싸움만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항상 보여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잠들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잠들어 있다는 표현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이 없는 자들은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모습을 보여주실 때 다윗이 들어갔는데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깊이 잠들었더라.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을 지키는 싸움이 없고 천국에 둔 소망도 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온통 자기 일을 위한 세상 싸움만 하려 했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죽어있다, 잠든 것에서 깨우라. 오늘 본문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함께 잠들어있고 사울의 군대들도 다 깊이 잠들어있었어요. 세상 왕과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과 사단에 속한 세상 죄인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막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번성하는 것이면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온통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만 있느냐. 사울의 삶은 왕이 되고 뭐 했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은 하나도 없어요.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 다윗 죽이려면 싸움만 했습니다. 야, 저것만 없어지면.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선대한 다윗을 향해 뉘우치고요. 다윗을 죽이려 한 자기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죠. 그건 잠든 것에서 좀 깬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즉 하나님 지키는 싸움은 끝까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나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질문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사울은 잠들었지만 다윗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워주신 것도 누구죠? 24장, 25장에서 잠들어가려는 다윗을 깨워주셔서 26장. 자기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처럼 계속해서 잠들어 있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 깨워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만 붙들고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실패는 있지만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어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들은 비록 실패로 드러날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깨워서 회복시키려고 깨어나라.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삶에서 지키는 싸움을 하라 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지키는 세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죄인들도 하는 그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싸움은 무엇보다 우리의 오로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지키는 싸움.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싸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싸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지키는 싸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지키는 싸움.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지키신 것처럼. 다윗이 아비새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싸움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워주셔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시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깨워주셔서 이 싸움을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만 하고 우리 자신 중심으로 우리를 지키려는 싸움만 하려 했던 우리 죄인들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지키는 싸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지키는 싸움, 이 예배를 지키려는 싸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싸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싸움 우리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너무나 많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조차도 예수님이 싸우시고 이긴 것에 참여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들로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더욱 우리를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지키고 형제자매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하다가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며 또한 하나님을 지키시려는 열망 속에 살아가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